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지만,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모범된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42절 한 구절 안에 아주 농축되어져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만찬이 있었고 기도에 전무했던 교회,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였다라는 거죠. 예배를 기억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예배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도 보지만 이 예배의 기본적인 본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진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제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피를 뽑고 불에 태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목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운행하고 가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이 예배를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이 단위에 서야 되고요. 찬양으로 돕는 우리 청가대는 열심히 또그 곡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 모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도하게끔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 믿음의 선배님들 참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규현 목사님도 저한테 참 가끔씩 그 얘기 하셨는데, 목회는 결국은 힘을 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참 그게 와닿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결국은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것, 이게 어쩌면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전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도하게끔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42절을 다시 보시면, 초대교회는 결국은 복습을 좀 하자면, 그들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했던 교회다. 말씀이 살아있던 교회.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살아있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와 진정한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던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4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47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밖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바로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원래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예배, 진정한 교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뭐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사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더 잘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왜 이 초대교회가 정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고 어떻게 보면 높임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진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심연 안에는 이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여러분, 이 해답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중에 부러워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밖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이제 곧 있으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무슨 삶의 의미를 느끼겠습니까? 그냥 이 육신의 몸을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제가 인용하면서 거기 나오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를 추종하는 철학자들이 나누는 그 얘기 말씀드렸죠? 묻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 철학자가.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무신론자들이 할 수 있는 솔직한 대답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심지어 다른 종교도 진정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의 큰 스님이신 그 성철 스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평생을 구도자로 진지하게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쓴 분 아닙니까?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결국은 그렇게 내가 그 토굴 안에서 진리를 갈망하면서 애를 썼는데 그 진리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넘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중을 속였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서 왔는데 결국은 나는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분의 마지막 결론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 노력으로 정말 진리를 갈망하며 찾아갔는데 그 끝에 가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결론이셨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당연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들에게는 뭔가 있구나. Something is wrong, different. 아, 저들은 우리가 다르구나.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얼마든지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 두 팀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가시는 분들 가운데는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포기하고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가는 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죠.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기에 저들의 인생을 거는 걸까? 왜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도를 했던 건 저들에게 복음을 막 강요해서 그들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지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고 교회로 모여들게 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이 없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론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 간의 사랑, 아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요. 우정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 내면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기본적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사랑 그걸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께로만부터 주어지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교제를 했다는 건 그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세상의 이론으로는 어떻게도 설명 안 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의 그 사랑을 발견하면 이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랑들이 다 나름대로는 귀중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쫓겠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따르고 싶고 이 교회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미 너희들에게 사랑이 주어졌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초대교회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제 목회의 소망을 봐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고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고요.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치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배합시다. 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씨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